네, 여러분 편안히 쉬셨습니까? 예. 아, 지난 시간에 이 철도 건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민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걸로 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05년에 그 민영환의 밀사로 뽑혀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밀사 역할을 하시고, 뭐, 비록 밀사 역할이 성공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미국에서 고급 그 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근대 국가의 핵심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아주 처절하게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대 국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를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안보 능력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근대적인 정치 질서, 이 세 가지를 근대 국가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대 국가의 조건을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할 때 막 공부를 하다가 뭐 막 복잡하고 그러면은 그 가까운 곳에 MIT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MIT 그 학생들하고도 대화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일부 기록에 그게 나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아, 한국에도 근대화를 하려면 이 이공계통이 학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한국에다가 MIT를 만들어야지 하고 아주 그 작정을 하시죠. 실제로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와이에다 만든 하와이 한인회관인 동지회관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인천에다가 세운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인하공대. 원래 인하대학의 전신이 인하공과대학이죠. 인천의 인자,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공대를 만들어서 이제 이공계 인재들을 길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인하공대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석사 시절에 꿈꿨던 한국의 MIT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보다 먼저 미국에 가서 미국 사회를 한번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 보빙 사절단이라고 해서 민영익과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보다 먼저 미국에 갔어요. 이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어디를 방문하냐면은 에디슨 전기회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막 뭐 전기로 막 그 등을 켜고 막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문명사회를 만들려면은 전기가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보빙사절단이 와가지고 우리 전기를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거주하는 건청국에다가 이 등불을 달죠. 그 다음으로 그 미국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친일파 아주 민족 반역자라고 알고 있는 이완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서재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완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그 사랑침례교회 강의에서 뭐 말씀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보셨더라고요. 이완용이라는 분도 미국이 근대 국가가 된 것은 미국의 교육제도하고 산업 덕분이다. 그래서 이 교육제도를 한국에다 도입하기 위해서 이완용이가 주미 초대 공사를 한 다음에 귀국을 해서 이분이 뭐가 되냐면은 학부 대신이 돼요.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대식 학교를 설립을 해요.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서 깨달은 그 아, 안보를 해야 되고 경제를 키워야 되고 정치적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공부를 하고 한국에다가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식을 하는 작업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건국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특히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 한국은 농업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방이 됐을 때 우리는 농업 이외에 다른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북한은 일본 사람들이 남겨준 뭐 제철소도 있고 무슨 뭐 공업 시설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총 만드는 공장도 있고 뭐 이런데 남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 질 수 있는 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가 농업이 아닌 공업화를 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부동한 철학은 바로 미국 생활에서 얻은 아주 지혜였습니다. 왜 한국이 이 농사 가지고는 어렵다고 봤냐면 첫째로는 벼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정도의 비는 내려요. 비는 내리는데 이게 7, 8월에 집중호우 방식으로 내리기 때문에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댐이나 저수지나 보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한은 비 오면 다 바다로 쓸려 내려가니까 7, 8월에 집중호우기가 지나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뭐 무슨 뭐 애국가나 뭐 이런 데 보면 삼천리 금수강산 뭐 화려강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이 토질은 이 화강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가 너무 그 빈약하고 기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접었자 생산성 측면에서 이 주변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승만 박사가 1905년 미국에 가시기 전에 감옥에서 쓴 책이 독립정신인데 이 독립정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제조업을 해야 된다. 제조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장을 줘야 되죠. 공업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독립정신에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세 번째, 우리나라가 쇄국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교류하고 통상하는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요. 이미 1900년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이 어르신이 이런 것을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미국에 가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구나. 내가 나라를 만들면 이런 걸 해야지.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죠. 야인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해방이 됐을 때 우리는 1인당 소득이 35달러, 문맹률 78%, 거기다가 이 나라를 운영하려면 고급 인재가 좀 많아야 되는데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2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근대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뭐 어디 가서 뭐 했던 지간에 일단 나라부터 살리고 보자 하고 인재들을 등용시킨 것을 아,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옹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빼면 국가가 됩니까? 자, 일제시대 뭐에서 친일파라고 하는 그 기준을 들이댄다면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막 우리 역사를 막 이렇게 눈으로 가리고 마치 이랬어야 된다. 막 그럼 일제시대 때 모든 한국인들이 다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학교는 들어가지도 말고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회사는 들어가지도 말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럼 3천만이 다 무지렁이가 돼야 되나요? 거기다가 분단으로 인해서 막 산업 경제가 마비된 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남쪽은 농업, 북쪽은 공업 이런 데서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38선으로 허리가 딱 끊기고 나니까 남한은 완전히 섬처럼 고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인구를 보면 이게 이제 해방 바로 직전 상황인데 남한 인구가 2200만, 북한은 900만. 특히 이 발전 설비와 발전량을 보세요. 발전량은 남한이 4%, 북한이 96%. 전기에 관해서는요, 북한이 정말 선진국이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방, 이 북한이 세워진 다음에 자기 나라 국가문장을 만들 때 그 국가문장 안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수풍댐을 거기다가 자기네 국가문장으로 새겨놨어요. 우리는 전기가 없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썼죠. 공짜로 받아 쓴 건 아닙니다. 그 전기료에 해당하는 것을 미 군정이 전부 뭐 자원으로 그 공급을 해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5월 10일 날 재헌의원 선거를 하니까 그로부터 4일 후에 야, 너희들 무슨 뭐 우리 도움 없이 뭐 나라를 뭐를 해? 그래가지고 전기를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려요. 북한에서도 전기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전기가 없잖아요. 남한은 이제 암흑천지가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남한에서 이제 농업을 그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려면 비료가 필요하죠. 그 비료는 전부 저 흥남에 있는 질소비료 공장에서 공급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흥남 질소비료 공장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흥남 질소비료가 이 지구상에서 생산량으로 뭐 세계 2등이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 비료 공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소련이 와가지고 그 비료 공장 기계를 다 뜯어갈 정도였어요. 여러분 뭐 화학공업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비료는요, 비료를,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비료가 나오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이 저 그 포탄에 필요한 화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기네들이 6.25 때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이 포탄에 필요한 화약을 이 흥남 질소비료 공장에서 다 자급자족을 했던 나라입니다. 남한은 비료가 생산할 수 있는 비료 공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해방으로 이제 비료가 딱 끊기고 나니까 남한은 뭐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뭘로 농사 졌어요? 인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해방으로 이제 통치 질서가 붕괴가 되면서 해방 후에 2년 동안 일본에 가 있던 사람들, 만주로 갔던 사람들, 또 38선 북쪽에서 공산당에 탄압받은 사람들, 귀환자가 거의 280만 3,953명이라는 게 거의 300만이 남한으로 밀려온 겁니다. 그때 미군정 통계에 의하면 매일 평균 1,600명이 노동자들의 낙원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도 직장도 아무것도 없는 300만 사람들이 남한으로 밀려오면서 남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출범을 했는지 우리가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6년 11월 말 미 군정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대책 없이 유랑하는 노숙자가 서울에만 2만 명인데 이 사람들 서울뿐만이 아니라 남한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랑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이 돼버린 거죠. 조선총독부가 한반도를 36년간 통치를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제가 그 사랑침례교회 일제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 산림녹화의 원조가 조선총독부다 이걸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 저놈 또 친일파가 드디어 이제 나뭇가지 일본이 심었다고 저런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총독부 시절에 35년간 82억 1500만 그루를 심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산림 녹화를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그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심은 나무에 두 배를 심었습니다, 일본이. 해방이 되면서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못 하도록 그 통제하는 이 통치 시스템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남한 사람들이 전부 이제 때만 되면은 도끼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다가 난방도 하고 물도 데워 쓰고 밥도 지어 먹느라고 그냥 우리 살림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시절에 하도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땔감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겨울에 땔감을 공급을 못하면 지금 얼어 죽는 상황이 됐어요. 식량과 땔감의 공급, 이게 이제 국가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제 140개 정도의 나라가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을 한 140개 나라 중에서 해방 후에 남한과 가장 비슷한 정도의 이 산업력과 그 다음에 문맹률과 산업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나였다고 그래요. 가나는 지금도 가난하게 살죠. 공은 좀 차는 것 같더라고요. 월드컵 할 때 보면 가끔씩 뭐 가나라는 나라가 나오는 걸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축에 껴 있었다. 이런 나라에서 비료도 없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농업만 계속 그 유지를 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국가 지도부가 야, 이거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농사밖에 없으니까 그냥 농사 짓자 하고 농사를 계속 짓고 산업화 근대화 이런 걸 안 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요? 저 뭐 미얀마 정도? 미얀마는 그래도 우리보다 쌀이라도 많이 나잖아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왜 공업화를 하려고 했는지 그 공업화를 하려고 한 그 첫 번째 시동이 철도로부터 시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달에 그냥 가방 하나를 들고 혈혈단신으로 그 환국을 했습니다. 환국을 한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그 한국을 떠난 지가 지금 33년이 넘어서 뭔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까 각 분야별로 사람을 좀 모아달라 그래가지고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때 많은 이 분들 중에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인하고 일제시대 때 뭔가 이공계를 전공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가장 자주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금광으로 아주 큰 돈을 번 최창학 씨.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에서 광공과장을 했던 임문환 씨. 그 다음에 와세다대학에서 채광야금과를 전공을 한 정인욱 씨.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을 전부 이공계통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각하, 대한민국은 절대 농업으로는 이건 희망 없습니다. 우리가 공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업을 일으키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저 태백산에 묻혀있는 저 지하자원을 캐서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공업화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 다닐 때 MIT에서 그 미국 학생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여기서 또 들은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국가의 진로를 공업화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우리 국가의 방향은 공업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다. 왜냐하면 1950년대, 60년대에 전 세계를 아주 휘어잡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후진국 근대 그 발전 이론이라는 것인데, 후진국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네들에게 농사를 장려해서 농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윤이 만들어지면 작은 규모의 공장을 만들고, 그 작은 규모의 공장에서 조금 돈을 벌면 중간 규모의 공장을 만들고, 그 중간 규모의 공장에서 조금 더 돈을 벌면 중화학공업으로 간다. 이런 아주 단계적인 그 발전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뛰어넘어가지고 우리는 농업은 아니다, 공업으로 가겠다. 이거를 건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승만 박사는 이 스타디그룹을 통해가지고 철학을 아주 확고히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승만 박사가 하는 모든 이 정책의 초점은 대한민국의 공업화였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이 지하자원을 캐서 이 그 국가 발전의 시드머니를 그 얻읍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서 이 경사 생산 방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패전한 일본이 많은 부분에다가 많은 것을 비슷비슷하게 투자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효과도 그 늦게 나오니까 제일 먼저 이 석탄과 철강 부분에다가 모든 가용 자원을 다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탄 철강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다른 쪽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고루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다가 몰빵을 하는 투자를 경사생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많은 자원을 막 분산을 시키지 말고 우리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데다가 투입을 하자. 이걸 이제 경사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안을 이승만 박사가 채택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 비슷한 방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정된 자원을 모든 분야에다가 고루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될 것 같은 분야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농촌보다는 도시를 먼저 발전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호남보다는 영남을 우선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사생산 방식 혹은 이제 뭐 불균형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본처럼 비슷하게 하되 일본하고는 다른 광업 발전에다가 투입을 하자. 그래서 국가 슬로건이 뭐냐면 국가 발전은 광으로부터. 이게 이승만 정부의 핵심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월에 있는 이 상동광산을 개발을 했고, 그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 영암선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 중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포 포신을 만드는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석을 가지고, 중석을 수출해가지고 번 돈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근본 동력이 됐다.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중석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해방 후에 1950년대에 이 중석은 구국의 광물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영암선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게 지도가 필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경부선 철도를 놓고 저 만주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수송을 하다 보니까 이 보조 철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선 철도를 놨는데, 중앙선 철도가 저 안동으로 해서 영주로 해서 단양, 제천, 원주로 해가지고 청량리로 오는 이 노선인데, 이 영주에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지하자원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철암입니다. 태백산 바로 아래에 있는 철암이라는 지역이 그 태백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영주하고 철암을 이어야만 우리가 이제 광업을 성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주하고 철암까지 철도를 놔야 돼요. 그래서 영주의 영자하고 철암의 암자를 따서 영암선 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리는 한 86km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태백산의 아주 험산 줄령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도가 거의 대부분이 경부선, 호남선 이런 걸 보시면 전부 남북으로 철도가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쪽에는 아주 지형이 험한 이 태백산맥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태백산을 뚫고 철도를 놓는 건 일본 사람들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 영암선은 바로 이 태백산맥을 동서로 뚫고 지나가야 되는 철도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아, 우리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철도를 나가지고 태백산 지역에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을 해서 나라를 일으키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영암선 철도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태백산 일대에 지하자원이 많이 묻혀 있다는 사실은 일본 기업인들도 알았습니다. 일본 기업인들도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일대에다가 몇 개의 그 이 광산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주에서부터 철암까지 철도를 놓을 수 있는 지형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철도를 놨냐면 이 동해 삼척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 저 철암까지 요거를 이제 이 철암선 삼척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동해안에서부터 그 태백산맥 입구까지만 이제 철도를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태백에서부터 영주까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 철도를 놨는데 일본 사람들도 엄두를 못 낸 이 철도를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그 혼란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 철도가 건설이 시작됐다. 이것이 우리나라 공업화의 첫 시발이었다. 그래서 이 철도가 놓여지면서 이 태백산 일대의 광산들에서 생산되는 이 광산물들이 수도권으로 아주 쉽게 이제 그 운반이 됐고 그걸 통해서 가장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저 망우리 부근에다가 큰 저탄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이 석탄을 가지고 망우리에다가 부려가지고 망우리에다가 이 연탄을 제조하는 제조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삼표연탄 이름 들어보셨죠? 삼표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막 찍어가지고 이거를 전 국민에게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산에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연탄 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탄을 열심히 떼다 보니까 국민들이 산에 안 올라갈 수 있고 산에 안 올라가니까 산에 나무를 심어도 사람들이 베지를 않고 그래서 열심히 연탄을 찍어가지고 너희들 이제 이 나무 떼지 말고 연탄 떼.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 산골에까지, 저 시골에까지 우리가 연탄을 공급을 하려면 경운길에도 이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로를 닦았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전부 연탄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장작되는 아궁이를 전부 연탄되는 아궁이로 바꾸고, 그 전 국민들이 다 싼값에 연탄을 공급하니까 굳이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무를 심자 그러니까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 녹화는 열심히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아닌 다른 땔감을 제공을 할 수 있는 대체연료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체연료 공급 시스템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영암선 철도를 놨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가지고 탄광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수송이 막 원활하게 되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새마을운동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가 산림녹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의 성공은 광부들의 목숨하고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광부들 연탄캐다가 많이 이제 그 희생당하셨잖아요. 국민들도 더러 희생을 했죠. 연탄가스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림녹화를 성공시켰는데 역으로 그 이 산림녹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원인은 뭐냐 따지고 보면 영암선 절도예요. 그 영암선 절도를 놔야 된다고 그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이 지하자원을 가지고 삼척에 뭐 공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그 삼척에 만들어진 공업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화제철소라는 건데 이 삼화제철소는 사실은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고레가와 제철소라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해방되면서 우리가 다 뺏어가지고 우리나라께 됐죠. 이런 거를 이제 적산기업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자꾸 이 그 제철소 만들어 놓은 거 전부 놓고 맨몸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것에 혜택을 받은 건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그 산업시설, 공업시설은 남한 쪽에는 정말 지극히 일부만 남아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38선 이북 지역에 남아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큰 도움은 못 됐죠, 사실. 이게 38선 이남 지역에 남아있던 것에 대표적인 적산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삼화제철인데 삼화제철이 일제시대에는 고래가와 제철이었다.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고쳐가지고 또 제철소로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도 엄두를 못 낸 이 태백산맥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험산줄령을 뚫어야 되니까 뭐 다리도 놔야 되고 터널도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철도를 놓는 이 그 과정이 지금 요 그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마어마한 막 교각을 세우고 하는 이 작업을 1949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쟁으로 3년간 또 공사를 못했다가 1954년에 다시 재개를 해서 1955년 12월 31일 날 일본 사람들도 엄두를 못 냈던 이 영암선 철도가 완성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아주 가속력을 얻게 됐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 이승만은 뭐 외교에는 귀신이었는데 뭐 경제는 등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등신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너 진짜 등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5년 12월 31일 날 영암선 개통식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식수도 하고 그 다음에 탄광으로 가서 이 탄광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석탄을 캐고 지하자원을 캐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산업 전사야. 광부들이 산업 전사야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정을 해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광부들을 위한 산업 전사의 노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다가 보급을 시켜줘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공업화로 방향을 안정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농사라 지면서 하늘에서 그냥 제발 비만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 지내고 이러고 앉아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영암선 철도가 건설이 되고 난 다음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5.16 군사정부가 대한민국을 산업하기 위해서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이라는 이름도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미 만들어졌고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을 이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역사에서 통째로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복원을 해야 돼요. 복원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태백산 종합개발지역. 박정희 정부의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미 이승만 정부의 이런 그 영암선 철도에서부터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들이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도에 이 태백산 일대에다가 육군 파견단이라는 것을 보내가지고요. 육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송 장비하고 그 공병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이 태백 줄령을 넘는 모든 도로 다 닦아주고요. 광부들 집 다 줘주고 광부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하자원을 캐서 외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번 돈으로 공업화를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외교에는 아주 일가견이 계신 분이니까 1948년 12월에 미국과 한미 원조 협정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ECA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유럽을 그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 마샬 플랜이라는 걸 유럽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전쟁으로 막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 마샬 플랜이라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막대한 그 자금을 지원해서 유럽 부흥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그 이 협약을 미국하고 맺은 것이 ECA 협정이고 그래서 ECA 협정을 한국판 마샬 플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ECA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원조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원조를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거는 이제 통틀어서 그 토탈을 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아주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유럽을 잃으면 미국이 그 존립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럽 방위, 유럽을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런 나라고 그래서 모든 가용자원을 유럽에다가 다 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전후에 각 나라별로 얼마의 원조를 했는지를 통계를 내보니까 영국이 31억 7,600만 불, 프랑스 27억 6백만 불, 이탈리아 15억 불, 서독 13억 불, 네덜란드 10억 불, 그리스 6억 불, 오스트리아 6억 불, 벨기에 5억 불, 대한민국 31억 9천만 불. 영국보다 더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한국에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미국이 한국에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은 아마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한미군은 계속 철수하려고 했지만 주일미군이 철수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한국은 틈만 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한국은 미국이 볼 때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닌 지역에 유럽에 있는 그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원조 자금을 미국이 제공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우리가 갖다 놓고 이게 그냥 미국이 우리 이뻐서 졌냐? 미국이 뭐 누구 이쁘다고 돈 주고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란 나라를 쥐었다가 놨다가 뭐 들었다가 놨다가 어떻게 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이렇게 움직여서 자기네 뿌리라고 하는 영국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아낼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뭐 건국전쟁 뭐 이런 영화가 나와가지고 아, 이승만 대통령 이런 거 하셨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잡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더 연구해서 아, 이게 이런 것 때문이야라고 지금 이 밝혀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지금 아직 연구에 초입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내 인맥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미국 내 인맥을 연구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브란스라는 분입니다. 세브란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세브란스 병원 덕분에 아, 그 병원 져준 사람이야. 맞습니다. 병원 져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록펠러가 세브란스의 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클리블랜드라는 지역에서 그 고등학교 동창 아니 고등학교 선후배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석유회사가 스탠다드 석유회사라는 아주 세계 1등 가는 석유회사 이거를 록펠러하고 세브란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은 록펠러가 하고 세브란스는 이 회사의 재무담당 책임자면 CFO예요. 돈줄은 이 사람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선 사업으로 나섰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상투를 저 배제학당에서 잘라준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의사예요. 그래서 재중원이라는 회사 저기 그 병원에 와서 그 복무를 하다가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기독교 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뭐 얼마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두 배로 늘리자라는 그 기독교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에비슨 선교사가 가지고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선에 근대식 병원이 지어지면 그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정신을 퍼뜨려서 기독교인을 많이 늘 수가 있는데 병원을 좀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떤 신사가 찾아오더래요. 아, 조선에서 병원 짓는데 얼마가 듭니까? 그 당시 돈으로 만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불 정도면 훌륭한 병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가 만불을 주고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만불로 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라는 분은 그 병원만 져준 게 아니고요. 병원만 지면 뭐예요?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만들어준 사람도 세브란스고 세브란스가 세계적인 병원으로 성장하는데 세브란스라는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4대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들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그 밀사 역할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배제학당에서 이승만 박사를 가르친 이 스승들이 미국 가면은 이러이런 분들을 만나봐라 하고 자기를 후원해준 분들에게 추천서를 써줬는데 그 추천서 중에 한 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이었어요. 그 세브란스를 찾아가서 저 이런 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세브란스가 이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게 해줘요. 세브란스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계 1등의 석유회사의 자금 담당이니까 뭐 이 사람이 뭐 다 정치 자금도 내고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세브란스고 나중에 그 중요한 인맥을 만들 때 도와준 사람도 세브란스고 이런 인맥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수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서독보다 더 많은 이 자금을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 이거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이승만이라는 분을 만난 것은 그게 어쩌면 기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948년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1949년 들어서면서 이제 철도도 놓고 막 하면서 미국이 이제 원조도 제공하면서 이제 혼란이 어느 정도 막 가라앉아 가면서 이제 야, 우리도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 경제 계획이라는 걸 세우자. 여러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 막 박정희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도에 각 부처가 수립한 종합경제 부흥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처에서는 산업 부흥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웠어요. 5개는 물동 계획이라는 걸 세웠어요. 농림부는 농림 증산 3개년 계획, 상공부는 석탄 생산 5개년 계획, 전력 증강 계획 이런 계획들이 나중에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으로 통합이 됐을 뿐이지 모든 준비들은 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미 시작됐었다. 우리가 해방공간에 그리고 특히 그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막 그 출범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945년에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이 그 패전했을 당시에 한반도에 일본 사람이 약 76만 명에서 79만 명 정도까지가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조선총독부 관리도 있을 테고 은행 관리도 있었을 테고 학교의 선생님, 교장, 뭐 또 군대도 있었을 테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철수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일본이 막 그냥 돈을 마구 찍어가지고 통화를 증발시킨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막 물가가 막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도매물가 지수를 1945년 8월을 100으로 할 때 6.25가 일어난 첫 해인 1950년 12월이 되면은 4,980으로 뛰어올라요. 그러니까 물가가 5년 동안 50배가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했다는 뜻이죠. 쌀값으로 치면은 대두 한 마리에 656원이었는데 이게 1953년에는 91,200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 시대를, 인플레를 어떻게 진정을 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유지하느냐. 피눈물 나는 노력이 이제 필요했겠죠. 이 송인상이라는 분이 이제 경제 15원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승만 정부에서 막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1950년서부터 경제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50년에 6.25가 터지지 않았다면 뭐 역사에서 막 가정이라는 거는 뭐 사실 뭐 부질없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6.25가 그때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대를 연구했던 학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 경제안정 15원칙을 통해 가지고 막 광란의 막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 이런 거를 간신히 이제 잠재워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와중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1950년 1월에 통화발행고가 막 줄어들고 또 물가도 1950년 5월에 가면 물가도 이제 4.4%로 막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해볼 만한 이런 준비가 쫙 되고 있는 와중에 6.25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6.25를 뭐 김일성이가 그 당시 뭐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6.25만 안 터졌다면 어쩌면 한강의 기적의 모든 결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룬 이런 것들이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우리도 정말 한 10년 내지 15년 굉장히 빠른 그 시기에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궤도에 오르지 않았을까. 부질없는 일이긴 하지만 참 6.25가 그 시기에 터져가지고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950년 1월 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방송을 했는데 이 신년사를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50년부터 우리가 모든 걸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래 우리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이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50년 1월 1일 신년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전에 우리 경제와 비교해보면 여러 갑절 진전된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미국 ECA 원조 물자를 받은 우리는 민중의 노력과 정부 당국의 주야 근무 결과로 석탄 채굴량도 많이 늘었고 전력도 크게 증가했다. 식량도 강제로 미국을 수집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그러고도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외국에 수출까지 하게 됐다. 자,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노력하자. 그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뭔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이제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 예산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주는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더 세수를 증대할 방안이 좀 뭐 없을까? 막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한국인들이 마시는 이 술에다가 세금을 매기자. 이걸 이제 주류 전매. 주류를 정부가 전매를 하고 주류에다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얻어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한 그 공업화에 투자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류 전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행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알고 관계장관을 부릅니다. 당신들 이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지구상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국민들이 그래 그 저 먹는 술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놈들이 어딨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아주 그 머리에 넣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 국민들의 어떤 그 의사선택 이런 거에다가 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 주머니에 있는 돈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뺏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엄격하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류 전매 제도라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빙자해서 국민들 돈을 뜯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오죽하면 술 마시겠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이 주류 전매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호주머니를 강탈한 그 문모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뭔가 막, 뭐 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이 주류 전매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 뭘 할 게 없을까 막 고민고민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건국 국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건국 국채를 100억 원을 판매를 해가지고, 그 건국 국채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영암선 철도도 놓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영암선 철도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국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뭐냐면 철강 공장을 짓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 외국의 열강들의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제철 공장을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이런 식으로 건국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만드는 돈으로 철강 공장을 짓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 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니 이 지구상 모든 이 전문가들의 이 발전 전략이 농업을 통한 근대화론인데. 그게 후진국 발전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전 세계 석학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만들어놓은 이 농업을 통한 근대화 전략을 다 뒤집어엎고 공업을 통한 근대화 전략을 내놓은 이 지구상에서 이런 전략을 실행한 적도 없고 실행할 엄두를 내본 적도 없는 이 기상천외한 이 방법을 이 어른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체득을 했고 이것을 이 무지몽매한 이 국민들에게 일로 가야 돼라고 제안을 하셨을까?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불가사의한 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제철 공장 뭐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 각하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국민들 밥을 먹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조언을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었다는 사실 예를 들면 뭐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뭐 기업가들의 그 아이디어를 이승만 박사가 듣고 아 이 방법이 최선이구나 하고 채택을 해요. 이런 그 사례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공업화의 이 진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수립을 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